이태리 3대 명품 커피 바르베라가 글씨를 지원합니다.
국제 정세를 쉽게, 빠르게, 그리고 깊이 있게 전해드립니다. 글로벌 시티즌 제29화 1부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새로운 도전을 좋아하는 아일린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글씨의 책임 PD 길량입니다.
오, 안녕하세요. 바뀌었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려는 을파수입니다.
똑같은.
안녕하세요. 정치 심리학에 관심이 많은 상담 심리사 열정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치 덕후 자몽입니다.
네, 저는 이번 주에 강의를 갔는데 우연히 그 에버랜드에서 강의를 하게 됐거든요.
놀이기구 타면서? 네,
그래가지고 다음 날에 표를 주셔가지고 에버랜드를 갔다 왔어요.
자유여행권.
표정이 네네네. 행복해 보여.
되게 오랜만에 간 거거든요. 한 지금 5년, 6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아, 중요한 거는 혼자 갔어요?
아니, 그 강사님이랑 같이 여자끼리. 아, 여여 커플.
원래 그렇게 동성끼리 가는 게 재밌는 거야.
근데 막 이제 막 사파리 월드, 로스트 밸리 막 여기 막 갔었거든요. 네. 되게 오랜만에 동물들을 막 봤는데 거기에 막 곰이랑 사자랑 기린 이렇게 봤는데 특히 곰이 막 이렇게 재주를 부리면서 막
맞아요.
덩크숍 같은 것도 하고 막 이러는데 이걸 막 보는데도 야 너무 귀엽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배보람 팀장님이랑 곰 얘기 막 했었잖아요.
네. 쓸개 생각났죠. 쓸개 생각.
웅담?
그래서 원래 야생에 있어야 되는 동물들인데 사실 보는 입장에서 우린 좋긴 한데 그 친구들은 얼마나 좀 힘들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어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행사에 상가집에 진짜 피곤해 죽겠습니다. 이렇게 동물 애들하고 술 마셔가지고 새벽 4시까지 아 죽을 것 같습니다.
뭐 좋았네.
재미없어.
저는 집에 좀 내려갔다 왔어요. 그래서 피곤하네요.
저는 이제 이번 주에 에버랜드를 운영하는 기업 건물을 갔다 왔어요. 면접을 볼 일이 있어가지고.
불쑥 취업?
취업은 아니고 대외활동 관련해서.
네. 와. 근데 되게 많아 하는 게.
근데 되게 무서웠어요.
왜? 잡아먹어?
아니 그 위용이나 그런 게 되게 아 역시 대기업은.
영화 베테랑 안 봤어요?
봤어요.
나쁜 놈도 시키네. 쫄 필요 없어. 재문 안 재우면 돼.
쫄아야 돼.
아니
그 현실에 UI는 많아도 한정민은 없단 말이야.
맞아. 아니 거기서 이렇게 인적성 검사를 새로 보기 시작했는데 문구 중에 보니까 뭐 기업을 한국 사회는 너무 억압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뭐 이런 문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럴 때는 무조건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소신 있게 모든 거에 기업은 너무 사회적 책임을 지고 있지 않고 막 이런 걸로 다 예스를 했는데 아마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아 삼성에서 그걸 많이 해요. 예전에 저 SS 그 AT하고 인적성 검사 그 감독관을 본 적이 있어가지고
몇 번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직접 면접을 그러니까 그 시험을 보는 건 아니고 감독을 했는데. 정치적인 것들 되게 많더라고요.
네네,
의외로.
맞아요.
그건 맞아요.
예, 그래서 요거 뭔가 냄새가 나더라고.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그냥.
그렇지. 아무래도 기업은 충성도 같은 것도 중요하니까.
네, 맞아요. 네.
뭐 그러면서 저는 이제 그 아까 곰 얘기도 나왔고 하니까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와 관련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그게 발표가 난다고 했는데 저희가 지금 녹음하는 이 시간이 오후 5시 46분이고 28일이에요. 네, 원래 오늘 2시 반에 발표가 이제 결정이 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결정이 되지 않고 7시로 미뤄졌다고 합니다.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이 되고요. 자 그러면은 리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자객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이명 박근혜 정권의 대북정책 요약짤이라고 해서 올려주셨어요. 수영장에서 태권도를 멋지게 하다가 뒤로 가는 동작에 수영장에 퐁당 넘어지는 그런 짤이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거 웃기더라고요. 아, 근데 그거 보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애들이 막 킥킥 웃더라고. 근데 초등학교 애들이 뒤에서 보더니 엄청 웃더라고. 재밌다고.
그리고 김결애님께서는 길냥이님은 뭔가 목소리가 특이해서 누군지 딱 알겠는데 을파손님하고 열정님은 뭔가 목소리가 비슷하다고 그래서 헷갈린다고 하시더라고요.
김결애군 저 서울 사람이에요. 아, 정말.
와, 이 사람하고 어떻게 나랑 구분이 안 돼.
대박이래.
근데 제 친구도 그랬어요.
그니까.
완전 목소리.
아니, 세 명이 목소리가 다 비슷하대요.
길냥이 님이랑요? 을파손 님이랑?
네.
아, 얘는 확실히 틀리고.
내가?
이렇게 비슷하다고 하신 분도 있고, 이렇게 비슷하다고 한 친구도 있고, 이렇게 비슷하다.
아, 서로 비슷하다는 얘기들이 많았다라고.
아니, 근데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나는 사투리 안 쓰는데?
사투리를 쓰시는 분이 두 분 있는데 한 분은 길냥이님이시고요. 한 분은 열정님이시거든요. 근데 길냥이님은 약간 가는 느낌이고 버터 바른 느낌이 열정님이세요.
아일리님.
네?
우리 둘만 서울 사람이야.
그래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사투리로 구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만 아니면 돼.
저 경박하지 않아요.
서로 기분 나빠하시는. 아, 그러면서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꾸 틀리다라고 말씀하신다고.
그 예전에 자몽님이 그거 무심하게 집어낼 때가 있었는데 본인이 코너를 맡으니까 안 집어내.
요즘에도 좀 입이 근질근질한데.
그때 말했을 때는 구분이 갔었다고. 맨날 틀리니까.
지금 맞아요. 틀리다. 그죠? 네. 다르단 디퍼런트고 틀리다는 wrong.
오. 네. 다시 봤어요.
세계인 왔나?
자, 그리고 알릭스님께서 또 남겨주셨는데요. 지난주에 그 길냥이님께서 제자군과 데이트를 하다가 길냥이님 얘기를 알릭스님께서 막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때 길냥이님이 데이트나 해라 이렇게 말씀해주셨는데 그에 대하여 올려주셨습니다. 방송에서 밝히신 것처럼 제가 클라우드 군과 연애 중인데 길냥이님이 하나라도 보태주신 거 있나요? 이거 클라우드 군에게 알려주면 악마인 저보다 무섭게 갈궈낼 겁니다.
뭐 딱히 도와준 건 없다. 원래 연애란 스스로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곧 길냥이님은 슬래지해머로 뒤통수 날리겠다라고 말씀도 해주셨고 이제 PS를 하시면서 되게 많이 리뷰를 남겨주셨어요. 네. 근데 이거를 다 안 읽어주면은 죽이러 갈지도 모른다고 하시면서 네, 하트를 이렇게 같이 하시면서 하셔가지고 제가 PS를 다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길냥 오라버니의 개드립에 저는 태클과 디스로 맞서고 리뷰로 고문을 해드리겠다라고 얘기하셨고 그리고 알릭스 하시고 가로에 알릭스라고 하시는 것과 알릭스 오브렉 이렇게 같이 써주신 게 있어요.
네. 네.
근데 알릭스 오브렉의 뜻이 뭔가
퀴즈 냈어요.
네, 퀴즈를 내셨는데 불가리어라고 하셨는데 제가 참 한번 찾아봤거든요. 근데 폴란드어로는 붓다, 적시다, 트집을 잡다, 찬물을 끼얹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맞네.
찬물을 끼얹다. 괜찮네. 트집을 잡다도 괜찮은 것 같고.
네, 그래서. 뭔지 되게 궁금한데 리뷰를 빨리 남겨주시면 저희가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내714님께서 남겨주셨어요. 아, 길냥이님은 방송별로 목소리 편차가 있는 듯한데 오늘은 유난히 멋지네요.
아, 극과 극의.
그런 건 그냥 넘어갑시다.
감사할 따름이다.
순내한 너무 심하잖아.
길냥이님이 수줍어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저에 대한 얘기도 또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아이리님은 가끔 예전에 도전 골든벨 문제를 읽어주시던 분이랑 목소리가 비슷하게 들리네요. 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저도 모르게 집중해서 듣게 됩니다.
야, 도전 골든벨을 본다는 것 자체가 공부 되게 잘하는 학생인가 보다.
재밌지 않나요?
우리는 이걸 또 주워먹어.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면서 이제 국제정세 브리핑에서는 노 포데모스일 것 같다가 주목할 만한 인물에서는 포데모스인 것도 같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포데모스가 우린 할 수 있단데 노 포데모스 하면 우린 안 될 거야.
네, 그치, 그치.
이거에서 뒤에는
주목할 만한 인물에서는 할 수 있다로. 그리고 이진우 기자님 송경재 댓글 남기셨다고 또 말씀을 해주셨고 앨런 머스크 편도 되게 잘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네, 여기서 또 저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마지막에 아일리님께서 하신 말씀 앨런 머스크가 어렸을 때 가족이나 친구 사이에서 결핍이 있어서 본연의 인간애가 거시적인 형태의 인류애로 나타난 것 같다는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참신한 통찰 좋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밑에 열정님께서 또 반론을 해주셨어요.
뭐라고 했죠?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인류애라고 하기엔 좀 매칭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말씀?
칭찬 한마디 들었는데 좀 나쁘지, 그거를.
진짜.
미안해요.
네, 뭐 어쨌거나 뭐 개척자에 가깝기도 하지만 저 생각은 인류를 위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개척자의 이제 뿌리를 뒀더라면 다른 쪽으로 좀 개발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번엔 좀 리뷰가 길죠. 그리고 무명 씨께서 요사이 글로벌 경제가 엄청나게 움직이네요. 그래서 이진우 기자님의 손에 잡히는 경제 글을 살짝 올려놓고 왔습니다. 어서 이진우 기자님 방송을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이진우 기자님 우리도 모시고 싶다. 이제 곧 나오신다. 기대하시라. 이런 정도 네. 말씀드릴게요.
네. 그리고 익명으로 남겨주셨는데요. 최고의 천사를, 최고의 프로네요. 여러 방송도 들어봤지만 넓은 시야와 다양한 정보가 너무 좋네요. 좋은 방송 만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조회도 감사합니다.
네. 제가 남긴 건 아닙니다.
이런 댓글에 정말 힘을 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밝은 배움님께서 그동안 본 것 중에서 고별 방송이 제일 재미나네요. 시즌2도 열심히 봐야겠어요. 세계인님을 딱 한 번 보셨대요. 근데 이곳을 통해서 작별 인사를 대신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에 시청에서 했던 토론회에 오셨던 분 중에 한 분이세요.
그래요? 네.
이 방송을 통해서 그 토론회에 참가할 사람을 한번 뽑았기 때문에 지난 편은 잘 들어보시면 무슨 토론회인지 아실 수도 있어요. 하나만 더.
네.
에이, 별건 아니고요. 지난주 맨 마지막에 아리랑, 나윤선의 아리랑을 틀었는데
네, 노래 너무 좋더라고요.
예, 다른 것보다도 더블린 사시는, 예, 지난주에, 댓글 남겨주셨던,
네.
요 분한테,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한국을 좀 더, 돌아보게 된다라고 하셔서, 그 분을 위해서 곡을 좀 틀었거든요.
감동이다.
댓글 남겨주시면 별로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좋은 방송 만드는 거 포함해서 그 보답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다라는 정도 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저희가 여러분들의 그 소중한 댓글 하나하나에 정말 힘이 많이 실리거든요. 리뷰 많이 남겨주시고요. 이번에는 써머리 뉴스입니다. 다루기에도 애매하고 다루지 않기에도 애매한 뉴스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남북 합의가 새벽 2시에 긴급하게 이루어졌지요.
네.
원칙을 지키는 대북 정책에 말미암아 그런 합의를 이루어냈다라고 하는데 축하드립니다. 그 원칙을 참 잘 지키시네요. 그래서 우리 병사 둘은 지뢰에 발이 나갔는데 사과를 들은 것도 아니고 도대체 원칙을 지켜가면서 뭘 이뤄냈다는 건지는 몹시 궁금합니다만 그것은 제가 불민하여 못 알아듣는 것일 뿐 절대 우리 정부는 그럴 리가 없다 라는 걸 시작으로 하나씩 가보죠.
네.
러시아의 메드베데프 총리가 쿠릴 열도를 방문했어요.
예,
쿠릴 열도 관련으로는 벌써 한 몇 주째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쿠릴 열도 방문을 하고 나니까 일본 애들이 개떼처럼 달라붙었어요. 마치 우리 독도 방문을 우리나라 대통령이 하며 막 뭐라고 하는 것처럼 쿠릴 열도도 개떼처럼 달라붙었는데 메드베데프 총리는 남달랐다. 제가 봤던 지금까지의 가장 강경한 발언은 김영삼 대통령의 버르장머리를 고쳐주겠다
진짜
정도였는데
진짜 멋있었어.
근데 뛰어넘었다.
오.
그 일본인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하라키리를 하라. 남자답지 못하게 뒤에서 쫑알쫑알 하지 말고 진짜 불만이면 하라키리를 해라.
그게 할복인가요?
예, 할복이요.
뭐 죽으러 한 거네, 그냥.
그냥 대죠. 대죠.
쉽게 생각해줘, 씨.
죽여버리겠다도 아니고, 그냥 니들 알아서 죽어라. 쫑알대지 마라. 뭐 이런 말을 아주 당당하게 하는. 살다 이런 놈 처음 봤어요.
갑자기 영화 대사 생각나는데요. 쫄리면 돼지 시던가.
진짜, 딱 그 얘기였죠. 쫄리면 돼지 시던가. 이런 막말 발언의 퍼레이드는 미국으로 다시 그 바턴이 넘어갑니다. 트럼프는 막말을 하지 않았어요. 기자를 그냥 쫓아냈어요. 듣기 싫다. 내가 쫓아냈고 제프 씨는 아시아계가 속지주의 미국에서 나오면 미국 아이라고 하는 거를 아시아계가 조직적으로 써먹는다. 원정 출산이죠. 예, 이런 거 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진짜 개떼 같은 반격에 휘말리고 있죠. 재밌는 건 평소에 이런 이민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입장이었던 트럼프가 모른 채 하면서 그러니까. 그건 제프시가 너무했네라고 비아냥대고 있죠.
제프시는 진짜 안 되겠던데.
아니 트럼프가 진짜 공화당 후보가 될 것 같아요.
내가 말했잖아. 그 음모론이 있는 거라니까 이거 진짜.
하는 거 보고 있으면 미국이 점점 미쳐가는 것 같다. 그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요거는 매주 전해드리고 있지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와의 접경지대에 9만 명을 배치했습니다.
와 준비된 거라니까 진짜.
그러니까
이제 때가 노래하고 있다.
혹시 그 중국 열병식 끝나고 할 것 같은 느낌?
가능하죠. 그럼 다음은 그러니까 제가 이걸 이 코너를 꿋꿋이 없애지 않고 하는 이유 영원히 고통받고 있는 로힝야족은. 예, 이번 주에도 여전히 고통받고 있고요. 말레이시아에서 로힝야족으로 추정되는 시신 24구가 안매장된 게 이제 발견됐거든요. 인신매매를 하다가 쓸모가 없어졌거나 반항을 했거나 이유가 있겠죠. 어쨌든 죽여서 묻어놓은 게 발견되었다라는 정도. 그다음에 배터리가 10초 충전해서 4시간 이상 쓸 수 있는 배터리가 나왔어요.
와.
이게 근데 시판되려면 아직 시간이 조금 걸릴 거예요. 그렇긴 한데 가격만 맞추면 언제라도 나올 수 있다. 근데 가격도 사실은 맞아졌어요.
근데 그게 원래 기존에 있던 거를 재고를 다 턴 다음에 아마 나올
맞아요.
거예요. 원래 그렇죠. 항상 그랬거든요.
그 재고도 털어야 되고 앞에랑 이제 생산 방식이 달라지면 라인을 새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공장을 새로 지어야 돼요.
그럼 앞에 라인은 못 쓰는 거니까 최대한 이익을 더 이상 못 내는 지점까지 끌고 가서 낼 만큼 낸 이후에 이걸로 교체될 것이다. 다음은 방금 열정님 말씀해 주셨던 열병식. 열병식에 초청장을 한 50장 정도 보냈거든요.
각국에.
예,
열병식이 각국에. 뭔가요?
전승절이라고 있어요.
아, 전승절의 다른 말인가요?
아니요. 전승절은 말 그대로 중국 애들이 그 1번 애들을 물리친 날.
제가 전승절을 찾아보니까 네. 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들이 승리를 나라마다 기리는 날이라고 해서 나라별로 날짜가 다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네. 중국의 경우에는 상대를 했던 2차 세계대전 내내 상대를 했던 추축국이 일본군이니까 네. 일본군을 상대로 이긴 날을 예, 전승절이라고 하는 거죠.
9월 3일이죠.
네. 전승절에서 열병식은 말 그대로 군대를 동원해서 퍼레이드를 하는 거예요. 네. 군대가 쫙 지나가는 걸 열병식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보면 걔들이 꽤 정성을 붓고 있어요.
네.
외제차를 비롯해서 자동차를 지금 단속하고 있죠. 열병식 날 흐리면 안 된다고.
아, 네.
아, 예. 배기가스 줄인다 하고 평소에 좀 잘해라. 예. 어쨌건 전승절 행사에 참여한다는 것까지는 그럴 수 있는데 열병식에 참여한다는 건 또 의미가 좀 다르거든요.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은 열병식까지 참석하기로 했다.
네.
그러니까,
일단 국가적으로 보면 간만에 한 좋은 선택이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보기 끌어올 텐데 싶긴 한데 이게 중국군이 맞서 싸웠던 일본군에 자기 아버지가 있었다. 보기 끌어올 텐데 뭐 어쨌건 참석하신다니 간만에 바람직한 선택이다.
그 얘기도 있더라고요. 시진핑 옆에 오른쪽이나 왼쪽 혹시 그 러시아에 푸틴이 있을 거고 한국에 박근혜가 있을지 않을지.
아이러니한 게 박정희 그때 군인이었을 때 박정희 대통령이 중국군이 살려준 거잖아요.
네.
참 아이러니한 거죠. 진짜. 소련으로 계속 강복된지도 모르고 전쟁을 하러 가다가 무장해제를 단행했는데 중국군이 끌려온 사람인 줄 알고 그냥 풀어져 버렸거든요.
중국군이 실수했다. 열병식 관련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북한은 참석이 불투명하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 참석은 하기로 했고요.
네.
물론 국가 정상은 아닌데
네.
적당한 선에서 참석하기로 했고
그 미국은 비서
노동당 비서
네. 보내기로 했죠.
아 김정은 왔으면 진짜 재밌을 것 같은데.
근데 피하지 않을까요? 그런 남북이 결국 그런 국제적인 행사는 정상들끼리 네. 비공식적으로 만나는 게 많은데.
아 우리
썸머리 뉴스는 짧게 하겠다.
네.
북한은 그렇고 미국은 막 열병식에는 참석 안 하고 전승식에만 중국에 있는 대사를 예, 참석시키기로 했고 일본은 당연히 지들한테 이긴 날 기쁘다고 잔치하는 건데 아무도 안 보내기로
네.
했고요. 그렇습니다. 썸머리 뉴스는 네. 여기까지입니다.
왜 커피는 쓰기만 할까요? 요즘 커피는 왜 다들 신맛만 날까요? 이태리 3대 명품 커피 바르베라는 부드럽고 쓴맛, 단맛, 신맛 그리고 우유맛까지. 바르베라는 고종 황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유명했던 나폴리의 작은 카페에서 출발했습니다. 택배비 포함 100g에 2만원입니다. 이태리 남부 스타일의 풍미가 궁금한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주문 전화는 02-424-3336 02-424-3336입니다. 아, 고급지다 이거.
네, 썸머린 뉴스 잘 들어봤고요. 8월 넷째 주죠. 세계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 난민 유입의 비상사태 선포한 마케도니아. 둘, 중전승절 기념행사 미묘한 육각관계. 셋, 이란 미사일 자랑에 속타는 미국. 넷, 유엔 안보리 IS발 호모포비아 확산 우려. 오, 이탈리아 마피아 로마 한복판서 코아 장례식. 여섯, 남미 좌파 정상들의 호세프 일병 구하기. 일곱, 미 대통령 구글이 점지한다. 여덟, 치프라스의 배수진 그리스 국민의 선택은. 아홉, 엠네스티 성매매 면제부 논란 가열. 열, 영국인 8만 명 네타나유 체포 온라인 청원. 4번. 유엔 안보리 IS발 호모포비아 확산 우려.
역시 울파포비아.
네. 본 뉴스는 제가 하게 되는데요.
되게 기대돼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현지 시간으로 24일에 국제동성애자 인권위원회에서 IS는 지금까지 최소 30명의 동성애자를 처형했다고 밝히면서 시작된 얘기예요. 유엔 안보리 주최로 이라크와 시리아 내에 있는 성소수자들이 경험하는 차별과 폭력에 대해 듣는 회의가 처음으로 개최가 되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제 시리아 이드리브 출신 난민인 수브이 나하스란 사람이 IS의 게이 처형식이 열리면 마치 결혼식이 열리는 것처럼 수백 명의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환호를 보낸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지난 1월에 동성애자를 건물에서 떨어뜨려 죽였던 IS 영상 이후에 또 나온 증언이란 점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근본주의 개신교 단체 여러분 부럽죠? 솔직히 말해봐요. IS 부럽죠? 그렇게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에 참 안타깝죠. 예, 그 양반님네들이 부러워하는 나라가 또 하나 있죠. 우간다라고.
네.
거기서 동성애에 대해서 중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법을 바꿨는데 그게 너무 인권침해 소지가 큰 법이라서 우간다에 대해서 지원을 하던 오바마가 그 법을 철회하지 않으면 그 우간다에 대한 지원을 끊겠다라고 했는데 끊기더라도 그걸 꿋꿋이 고소하겠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많은 한국 근본주의 기독교 단체의 찬사를 받았지요. 그럼 우간다처럼 해보든가.
지금 동성애법이 금지된 데가 몇 군데 정도 되는 건가요?
여기서 밝혀진 바로는 UN에 지금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193개국이잖아요. 그중에서 70여 개국 정도가 동성애자를 처벌하는, 그러니까 동성애 자체가 범죄로 규정되는 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금지가 아니라 범죄로 그냥 인정을 해버렸다는 거죠? 네네.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다뤘던 가까운 나라 싱가포르 하나 있었죠?
네, 그렇죠.
예,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재밌는 게 여자 동성애는, 그러니까 레즈는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게이는 금지하고 있죠.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남자 차별 아니야 그거?
이제 그거는 리콴유의 개인적인
성향인가 보네. 나쁜 놈.
성향이다.
거의 뭐 그러면 그 70여 개국이 뭐 이슬람 그 아랍 국가나 저 아프리카 쪽에 좀 많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이슬람 계열의 국가들이 많고요.
그러니까. 네.
그럴 수밖에 없죠.
아시아 국가도 의외로 많은 거는 이제 유교 문화가 있기 때문에도 또 동성애 자체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다고 하네요.
하긴 뭐 유교 탈레반들이니까.
약간 거부감은 조금씩 다 있지.
거부감이 있는.
거부감이 있는 거하시면
본인 얘기를 하면 돼요, 그냥.
아니 나는 이렇게 뭐 이렇게 금지하던가 뭐 반대하 이렇게까지 너무
그러니까
협박하는 것이 별로 저도 좋지 않다고 봐요.
만나보면 그래. 그럴 것 같은데?
아니야. 나는 그렇다고 봐요. 허무하거나 이러진 않지만
막 욕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사실 별로야 근데.
아니, 그러니까 거부감이 있는 거하고 그걸 범법자로 만드는 거하고는 그렇죠. 굉장히 차이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는 여기서 주목을 했던 게 앙골라나 차드 같은 경우에는 이 회의 자체에 이제 불참을 했고요. 중국, 말레이시아, 나이지리아, 러시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입장을 발언을 하는 것을 회피를 했습니다. 유엔에 뭐 70여 개국이 동성애 자체를 범죄로 규정한다는 것도 문제지만 그럼 IS가 하는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 침묵을 하고 있는 여러 국가들이 있다는 게 가장 문제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러시아도 거기선 자유롭지 않다.
그렇죠.
그게 실험을 한 게 하나 있었어요. 러시아에서 남자 둘이가 손을 잡고 가면서 그 몰래 카메라로 그걸 찍은 거예요.
아, 맞아요. 예. 네.
그거를 한 시간 동안 몇 번 공격당하나.
아, 시민들의 반응?
네, 네, 시민들의 반응을 보려고 그 몰래카메라로 해본 거예요. 거의 뭐 10분에 3, 4번꼴로 공격을 받아요.
네.
욕하고 일부러 어깨빵하고 싸우자고 덤비고.
그치. 맞아요. 네. 러시아 애들 거칠죠.
어떤 종류의 포비즘은 그게 거칠기도 한데 마침 법으로까지 금지되어 있으면 마구 그 포비즘에 기름을 부어줄 수 있는 거죠. 증오를 키우는 거는 독재 혹은 어떤 종류의 그런 권력을 탐하는 사람들한테는 가장 쉬운 떡밥이다.
네.
그렇죠. 다음 주소 하나 할게요.
네.
저는 그 영국인 8만 명 네타냐후 체포하고 이게 온라인으로 청원했다는데 이게 뭐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인지.
네. 이것은 이제 영국에서 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전쟁 범죄 혐의로 체포해야 한다는 온라인 청원이 영국 하원 청원위원회 청원 사이트에 올라왔다고 합니다. 이것은 사실 7일에 올라왔던 건데 지금 24일까지 서명을 한 사람이 8만 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많네.
네. 서명 마감 날짜가 내년 2월 7일인데요. 아직 많이 남았죠?
그럴까요?
근데 이제 10만 명 자체를 넘기는 거는 무리가 없을 것 같다고 하고 있는데
목표는 몇만 명이에요?
10만 명을 넘기면 이 해당 내용을 의회에서 논의할지를 검토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비교해 무슨 되게 작지 않나요? 우리는 뭐 하면 100만 명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렇죠. 100만인 서명 운동.
사실 우리도 한 반 명 정도도 못 받아요. 사실. 아니면 했던 사람들 또 하기 때문에
조작이야.
조작. 여태까지 제일 많이 받았던 게 이제 세월호 때. 그러니까 네. 정말 많이 받긴 했는데 그것도 사실 근데 참 힘들게 기간이 그렇게 오래 걸렸는데도 많이 못 받은 거거든요.
네.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받지 못해요.
네, 이 청원을 시작한 데이안 모란이라는 영국 국민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군사 행동을 조명하고 또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반기지 않는 사람들이 영국에 많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서 청원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참 바람직하고도 좋은 소식이긴 합니다만 반대로 생각하면 뭐 그 네타냐후가 나오기까지 그 레일을 누가 깔았는데 이 미친놈들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지만 뭐 지가 뿌린 씨를 지가 이제 네. 해결하겠다. 혹은 지가 싼똥 지가 치우겠다 정도의 정신으로 본다면야 바람직하다.
네.
이스라엘의 탄생 시점부터 지금까지 중동 전체를 갖고 놀면서 그 게임 말 하나로 이용해 먹었던 이스라엘을 이용해 먹었던 것도 결국 영국이죠.
네.
지금 중동이 왜 화약고가 됐는지 지금 IS 이 새끼들이 왜 나왔는지 근원을 따지고 들어가 보면 전부 영국 짓이다.
네, 그렇죠. 영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그 책임에서 전혀 자유롭지 못하다고 할 수 있죠.
최소한 중동과 이스라엘이라면 영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라고 하기보다는 콕 찍어서 영국 그 네. 뒤로는 그걸 이어받은 미국 정도라고 해주는 게 맞겠지요.
네. 자세한 이 청원 내용을 좀 더 살펴보자면 다음 달에 런던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해요. 네타냐후 총리가. 근데 이것을 이제 전쟁 범죄 혐의를 적용을 시켜서 영국에 도착하는 즉시 체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 청원 내용이고요. 이스라엘 군이 이제 작년 7월 8일부터 가자지구에 51일간이나 대규모 폭격을 해서 팔레스타인 2,200명 정도가 사망을 했어요. 그런데 반면 이스라엘 군인 사망자는 66명, 그리고 민간인 사망자는 5명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팔레스타인이 폭격을 당한 거라고 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도 이것을 가장 큰 문제로 이 데이안 모란이라는 청원자가 삼고 있다고 합니다.
2200명이 뭐 다 거의 민간인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아, 참 미친 새끼들 정말.
그냥 다 죽이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참, 네. 저도 되게 좀 강성 스타일이긴 한데 전쟁을 뭐 그냥 싫어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전쟁 영화도 좋아하고 하는데 이 민간인들 피해는 정말 없어야지. 그 아이들이랑 그 진짜 힘없는 여성들이 너무 많이 죽잖아요. 다치고.
그러니까 네. 나가라. 그러니까 보니까 이스라엘이 자꾸 그 팔레스타인이 살고 있는 지역을 넓히고 있더라고요. 네. 보니까.
그 새끼들은 사람이 생각해낼 수 있는 대부분의 잔인한 방법은 다 써요. 기사에 안 나와서 그렇지 애들을 어른 그 부모 눈앞에서 자주 죽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죽임으로써 울컥한 팔레스타인인들이 공격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공격만 하면 공격받았다 하고 그대로 선을 넘어가가지고 이스라엘 군인한테 얘기하면 다시 학살이 시작되는 거죠.
네. 옛날 그 혹시 우리 민주화운동 때 하던 거랑 약간 비슷한 거죠.
세계 어디나 비슷해요.
도발을 시키고 도발을 시켜서 격발을 딱 만든 다음에 그냥 쓸어버리는 거거든요.
어? 어제 제가 어제 영화를 봤거든요. 베테랑도 거기서 애 그게 인간의 본능인 것 같아요. 그냥 이게 좀 잔인하게.
네, 그러면 저는요. 남미 좌파 정상 호세프 일병 구하기 이걸로 정할게요.
네, 호세프 대통령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브라질 대통령.
네, 그렇죠. 브라질 우와. 대통령.
요 요즘 공부 열심히 하는가 봐.
그것까지는 누구나 다 아는
정도. 아 이거 모르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전에 룰라 대통령 몰랐잖아요.
몰라요.
그 이후에 많이 공부하는가 봐.
다시 봤어, 다시 봤어.
노력하는 모습이 아름답다.
네. 네,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 여성이고요.
네.
우리가 지금 아까 얘기했던 룰라 대통령의 후계자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노동당 출신의 대통령이고요. 재선을 하고 있는 대통령이고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된 지 아직 1년이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퇴진 운동이 세 번이 일어났습니다.
그럴만했죠.
그럴만한 이유는 왜 그랬냐라고 하면 노동당과 관련된 그리고 이 호세프 대통령이 당시 그 회사의 회장으로 있을 때 관련된 어떤 비리가 대규모 비리가 밝혀졌기 때문인데요.
사실 이거는 열정동무는 기억을 하고 계실런지도 모르겠는데
우리 동무로 하기로 했어요.
열정동무
저희 방송 굉장히 초기에 보면 저 설명보다는 약간 더 들어간 설명을 한번 하면서 뉴스를 다룬 적이 있었어요. 뭐냐면 네. 스위스에서 양심선언이라고 해야 되나?
네.
고개 한 명 나와서 그 비밀 계좌를 깠지요.
불법
장난 아니었죠. 장난 아니었어요.
그 까면서 브라질에서 대통령을 위시한 농무부 장관하고 몇 명의 이름이 주르륵 들어가 있는 계좌가 있었고 그러면서 스캔들이 본격적으로 파이기 시작했고
네.
그게 엄청났는데 내나 거기 관련 기사.
그러니까 그때 대통령이 우리가 얘기했던 그 대통령이 호세프 네. 대통령.
제가 지금 말씀드린 기업은 국영 석유 기업이었던 페트로브라스라는 곳인데요. 이때 이제 뇌물수수가 발생하는 시점에 이 호세프가 회사 대표로 있었다라는 건데 이것 외에도 이제 근본적으로 어떻게 보자면 브라질이 지금 좀 최악의 경기 침체기를 겪고 있는 상황이고 또 원자재 가격 하락이나 달러 강세 위안화 평가절하 이제 위안화도 이제 브라질 많이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물가가 폭등하면서 사람들은 다 죽어나가는데 그리고 배고파하는데 뇌물과 그런 비리로
부정부패
그렇죠. 어떻게 보면 노동자와 그 빈민들을 대표한다고 했던 노동당의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더 어이없겠네.
했다라는 점에 있어서 반감이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경기만 괜찮다면야 어떻게든 넘어갈 수는 있었는데
네.
최악의 경기 상황인 게 이유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더 있어요. 하나는 월드컵을 했죠.
네.
브라질 월드컵 그거 하지 말자고 제발 하지 말자고 했는데 말하자면 저희가 이제 평창을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어요.
네.
평창하면 강원도 망한다. 봐라 아시안 게임에서 인천 망했잖아처럼. 근데 그걸 국가 단위에서 한 거고 월드컵이다 보니
네.
월드컵 브라질 월드컵으로 인해서 브라질은 쇠망을 시작했다.
네.
라고 봐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이제 거의 아작났거든요.
네.
거기다가 하나가 더 있죠. 물가 인상이. 엄청나요. 그거는 대규모 가뭄이 아마 왔거든요. 근데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발전소 중에서 가장 많이 의존하고 있는 발전소가 수력발전이에요. 물이 말라버리니까 전기세가 올라가는 거예요.
네, 맞아요. 네,
전기세가 올라가니까 모든 그 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고 네. 모든 제품에 물가가 같이 뛰기 시작하는 거고 월드컵으로 한 방 맞아가지고 휘청휘청하고 있는 데다가 물가가 그렇게 가열차게 뛰기 시작하니까 거기다가 이제 고질적인 마약 카르텔 문제 그 거기에 이제 외부적인 요소들이 같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폭동 직전까지 가서 이제 시위를 일으키고 근데 그 시위 진압한답시고 깔짝거리다가 또 애가 총에 맞아 죽었어요.
네, 그렇죠.
그 모든 것들이 뒤섞이면서 비리 문제까지 같이 터지니까 너 꺼져 뭐 이렇게 된 거죠.
네.
문제가 진짜 심각하네요.
네, 그렇죠. 긴축 정책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전통적인 어떤 지지층인 노동자들 자체도 이제 어떻게 보면 해고나 이런 대량 실업 상황이 몰리게 되니까 더 등을 돌리게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노동자 계층을 비롯해서 빈곤층이 지금 호세프를 가장 적대시하는 계층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큰일이네.
아이고, 룰라떼.
룰라떼 완전히 그러니까. 이제 아니, 몰표였잖아, 몰표. 네.
아, 근데 왜 남미 좌파 정상들이 지지를 하죠?
남미가 좀 좌파 성향의 그 대통령들이 많다는 거는 다들 알고
강하죠.
계실 것 같아요.
네. 막 게릴라전도 많이 했던 사람들이 많고.
네, 그렇죠. 네. 아무래도 체게바라의 영향이 크기도 하고요. 여기서 이제 남미 좌파 정상들 중에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을 강하게 이제 지지하는 발언을 공식적으로 한 대통령이 두 분이 계신데, 첫 번째 분은 이제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대통령이고요. 두 번째 대통령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입니다. 이 둘은 모두 이제 제국주의 쿠데타 음모다, 이런 반정부 시위는, 라고 하면서 이 남미의 민중 정치를 흔들려는 세력이 미국이 배후에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공식적으로.
워낙 많았으니까, 정말. 실제로도. 네.
있겠지, 뭐.
그런 것도 분명히 없다고는 말 못해요.
네, 그렇죠.
그, 남미 쪽에 좌파 성향이 강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강할 수밖에 없는 제일 큰 이유는 미국이 거기서 자기 앞마당이라고 해작질을 너무 많이 해먹었다.
네.
그래서 쭉쭉 피를 빨리다 보니까 그치. 민중봉기가 일어나면 전부 좌파 계열에서 일어났고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나긴 냉전 시대에 소련에서도 미국이 해작질을 하는 것만큼이나 소련 측에서도 남미에 해작질을 같이 그치. 했다.
네,
그러니까
네.
이쪽이든 저쪽이든 어느 쪽이든 한쪽에 확실히 붙으면 피 빨리는 것 같은데 가까이 있는 미국보다는 멀리 있는 소련한테 피를 빨리는 게 조금이라도 그치. 덜 빨린다.
네.
예, 아, 근데 이런 정도죠. 그쪽은 좀 좌파 민족주의 성향이 센 사람들이 많아갖고 오히려
그렇죠. 네. 아무래도 말씀해주신 세 나라가 가장 우울한 경제 상황에 있는 남미에서도 네. 지금 현재로 보면 가장 우울한 경제 상황에 있는 세 나라이기 때문에 나머지 두 나라 입장에서는 좌파 정권이 특별히 우파 정권과는 다른 경제 정책을 사용한 것도 아닌데 왜 우리 세 나라가 가장 우울하지라고 생각을 했을 네. 때는 분명히 미국이 뒤에서 해작질을 한 게 있을 거야라고 의심을 하는 것도 마냥 틀렸다고 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그렇죠.
미국은 안 끼는 데가 없으니까 참 진짜.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지금 호세프 대통령의 지지도가 8%인데요. 이전에 브라질에서 그 탄핵을 당했던 대통령이 9%였거든요.
아, 쪽팔려.
우리 각하도 못해도 30 몇 프로던데?
나 여기서 나가도 그냥 8%는 그냥 나올 것 같아. 지금 그냥 무소속으로 나가도.
네, 이번에 제가 하나 찍을게요.
네. 네.
엠네스티에서 성매매 면제부 논란 가열. 요거는 얘기 자체고 그 뒤에 같이 얘기를 조금 나눠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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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네스티에서 11일 날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정책 결정 포럼을 열고 성매매를 범죄로 규탄해온 그간의 견해를 바꿔서 성매매는 범죄가 아닌 것으로 봐야 한다라고 네.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네. 했어요.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된다는 게 엠네스티 입장 전문을 보면 그 성매매는 사람들을 노예로 만드는 건 맞다. 근데 성매매를 범죄로 본다기보다는 성을 파는 사람들은 합법적인 노동자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조금 더 수용을 하면서부터 이게 논란이 되는데
그게 약간 달라요. 합법화가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비불법화예요.
그렇죠.
예.
직업군으로 그냥 인정해주라. 뭐 네. 이런 것들.
그것도 아닌 게
네.
비불법화는 합법화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영어 단어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단속은 하지 마라.
예, 단속이나 처벌은 하지 마라.
먹고 살 수 있는 그 사람의 최선일 수도 있으니까.
네, 니네 나라 정책에 따라 그게 불법으로 놔두든 합법으로 돌려서 정책으로 뭔가를 만들건 그건 니네 나라 사정인데 단속하고 처벌하는 거는 그 사업에 대해서 좀 하지 마라.
이게 우리나라 MNST가 또 지부가 있잖아요.
네.
이거 발표하는 날. 항의 전화 엄청 받고 후원 다 끊어버리고 해서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아, 후원으로 움직이는 네, 여기도 후원 비영리 단체.
엠네스티가 좀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인권단체죠.
네. 네, 이것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는 여성 인신매매 반대 연합 등의 단체들이 있는데요.
그런 단체도 있군요.
네. 이제 국제 엠네스티의 결정은 어떻게 보면 가난한 이들 착취하는 성매매 조직 범죄자들을 옹호하는 발언일 수도 있다. 그리고 생존자들, 그러니까 인신매매 생존자들의 목소리를 듣기를 거부한 것은 아니냐라고 하면서 유감을 밝혔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케이트 윈슬렛이나 메릴 스트립, 에네서 웨이트, 엠마 톰슨 같이 유명한 할리우드 여자 배우들이 이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난을 하면서도 또 여기에 힘을 실어주기도 하였습니다.
엠네스티 진짜 고생 많네.
사실은 엠네스티가 요번에 발표한 비불법화에서 처벌 대상 같은 경우에는 성매매 매도자나 매수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판 사람, 산 사람 자체가 나오는 게 아니고 중간 포주나 이런 애들까지 포함해서 처벌은 하지 말자가 끼이는 거거든요. 근데 엠네스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갑자기 왜 저러지 싶은데 방금 얘기가 나왔 이제 성매매 이용하려고 인신매매 해온다거나 그런 거에서의 피해 여성의 인권을 위해서 요거를 이제 비불법화하자라고 발표를 한 측면이 훨씬 커요. 여권이 없는 상태로 납치가 되어 와서 그대로 본국에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에서 포주나 이런 애들을 처벌을 다 같이 해버린다라고 하면 손님한테 구해달라고도 못하는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 납치당해서 인신매매를 당한 여자들이 도움을 청하려고 할 때 오히려 이걸 단속하고 법적으로 세게 때려놓는 것들이 오히려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데 방해가 되더라. 라는 예, 생각에서 비불법화하자라고 나온 게 커요.
테이큰 같은 게 나와요, 테이큰. 다 죽여, 다 죽여버려야 돼, 그냥. 저 나쁜 놈들.
근데 뭐, 다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예전에 이제, 얘기를 했었잖아요. 저도 네. 이제 들었는데, MNST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오해할 수도 있겠다. 그냥, 잘 사는 나라에서는.
예.
예, 그니까, 뭐랄까, 좀,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많죠.
아까 얘기하는, 길냥이 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게 아니라, 이제 못 사는 나라 쪽으로 갈수록, 진짜, 임신매매라든지, 억지로 강제적으로 한 사람들한텐 깜빡이 들어갔다 오면 그냥 끝인 거지 사실은. 그냥 죽는 거 아니면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들 더 힘든 부분들이 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인권적인 부분에서 좀 이것들을 단순히 이제 이게 불법이다 아니다 이것들을 하기 전에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듣는 사람들은 이것들을 오해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긴 해요 사실은.
저는 성매매 합법화를 좀 찬성하는 측이라서 그 대신 이제 그거를 관리를 좀 정부에서 정말 철저하게 좀 강하게 관리를 하면은 그게 더 낫지 않을까 오히려.
지금 뭐 합법화를 지금 추진하고
싶어서. 아니 근데 저는
저도 필요하다고 봐요.
네, 찬성하는 쪽이라서.
저도 찬성해요.
그 대신 이제 규제 정말 좀 규제를 잘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정부가 나서가고.
실제 마르크스 공산당 선언에도 보면 공장 제도를 운영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기도 해요.
을파소 빨갱이였네.
근데 요즘에 존재성이 완전 높아. 요즘 완전 높아인데 진짜.
아니 우리 한국에도 지금 성매매 특별법이 이제 생긴 지가 한 10년이 좀 이제 넘었거든요.
네네.
근데 단속은 그냥 하나씩 보여주기 식이고 너무 만연해 있고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생활 속으로 너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오히려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나라하고도 좀 비슷하게 연관이 된 것 같아요. 무조건 그 사람을 처벌하는 것보다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 생각이지.
언젠가 다룰 일이 있을런지 없을런지는 모르겠으나 한번 다루게 되면 이것도 진짜 고생해서 다뤄야 될 이야기인 게 필리핀이 있지요. 우리나라에서 그 성매매 특별법 요게 시행이 된 이후에 전부 필리핀으로 가더라. 필리핀.
요번에도 걸렸죠? 며칠 전에. 예. 200명인가.
홍콩, 예. 이런 데도.
홍콩도 가고, 그거는 이제 파는 사람이 홍콩으로 가고, 사는 사람들은 전부 필리핀 가요. 가는데, 미친 것 같다. 그러니까. 아겔라에서 한 달간 체류하는 사람은 한국인들밖에 없다. 이거는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 차라리 풀어주는 쪽이 낫지 아니한가 싶은 생각은 좀 들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뭐 이게 사회 현상이 좀 폭주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들도 생존하기 위해서 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뭐 한 번 하면 그쪽에서 뭐 열 번 이상 할 수 있다면 그들도 경제적인 개념이 있으니까.
아니 그리고 떡볶이를 좀 하면은 또 위생적인 문제나 이런 관리도 철저하게 할 수 있지 뭐 않을까.
이런 얘기까지 네. 길게 끌어올려고 여쭤봤던 건 아닌데.
뭐 우리 MST가 해서.
예, 뭐 MST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네. 글씨의 남정네들은 합법화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비불법화 말고 합법화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고 있다. 뭐 이런 정도를 확인할 네. 수 있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제 거를 하나 선정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난민 유입의 비상사태 선포한 마케도니아 이거를 골라서 할게요. 저희 글씨는 좀 다른 방송들과 다르게 난민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네. 약자에 대한 애정어린 시선을 가지고 있잖아요.
세계인이 그렇지 뭐.
아닌가요?
아, 약자에 대한 거는 맞는데 난민은 그러니까.
아,
네.
맞아요. 난민 문제도 계속 다뤘죠.
네, 그렇죠. 네. 계속 다뤘죠.
그렇습니다. 네. 이거 관련해서 좀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픈 소식들도 요즘에 많이 들려오기도 해서 이걸 가져왔는데 현지 시간으로 8월 20일에 이제 밀려드는 난민을 감당하지 못한 마케도니아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공권력, 그러니까 경찰들을 네. 무장시켜서 투입을 시켜서 난민을 향해서 못 넘어오도록 최루탄과 삼각수류탄 그리고 또 그 경찰 곤봉이라고 네. 하나요? 그걸 휘둘러서 이제 폭력적으로 진압을 하게 되면서 한 5명 이상이 부상을 당하고 수십 명의 미아가 순간적으로 생겼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국경 통제 강화를 위해서 이 마케도니아에서 남부 국경 이 일대에 군대까지 동원하려고 고려를 하다가 한 이틀, 3일 후에 유엔 난민기구가 유감을 표시하고 또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비상사태를 해제하고 또 난민을 수용해서 통과를 허용시켰습니다. 왜 마케도니아가 난민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나라냐라는 걸 알아보자면 마케도니아 같은 경우에는 단기 체류가 가능한 환승비자를 제공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부유한 유럽 국가로 들어가려는 이주 난민들이 이 유입 거점화 시켜서 이 마케도니아를 지나가게 되는데 난민들이 이제 아무래도 중동 지역, 특히 시리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출신이 많아요. 가난과 또 전쟁이라는 것을 피해서 탈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원래는 이제 배를 타고 지중해 건너서 저기 이탈리아 쪽으로 많이 들어가다가 거기가 지금 통제도 많이 되고 사고도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터키나 그리스로 들어와서 마케도니아, 세르비아, 헝가리를 거쳐서 최종 목적지인 독일이나 프랑스로 가는 루트를 많이 이용한다고 합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갑자기 얘기하니까 옛날에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뭐, 예, 난민이었어요? 아니,
진압하던 생각이 나가지고.
탈북했나?
아니, 얘기하니까 갑자기 그, 예, 진압하던 생각이 나가지고. 그때 당시 나는 이제 폭도 진압이라고 해서 폭동하고
다녔으니까.
내가 진압하러 다녔던 게 아니, 요즘은, 막 조계사도 들어가고 막 이랬던 게 생각이 나가지고. 막
요즘 그 독일에서 이게 난민을 수용하겠다 하니까.
네.
대부분의 난민인들이 모든 목표점을 독일로
네.
독일로 찍고 뭐 어젠가 이렇게 뉴스 들어보니까 컨테이너에서 한 50여 명이
네.
그 질식사에서 네. 이제 시체로 이제 발견되고
오스트리아인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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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난민들의 루트가 있잖아요. 네. 탈출 루트 중에 헝가리 다음이 오스트리아예요. 네. 네. 근데 그 국경에서 오스트리아로 가던 냉동차
네.
같은 그 뒤에 컨테이너 박스에서 네. 최소 20구에서 지금 50구 정도의 시신이 발견됐는데 사인이 질식사라고 해요.
그 프랭가스가 생겨가지고 그런 거 아닐까.
안 세더라도 사실은 이 난민 문제를 멀리 지금 유럽에서만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들어오려고 입국을 하려고 했던 많은 탈북자와 그리고 지금은 조금 자유롭게 오는 편이지만 예전에 조선족들
네.
그리고 현재 오는 탈북자들은 우리나라로 오는 게 아니더라도 북한을 탈북해서 태국이나 다 여러 나라로 가려고 하는 탈북자들은 컨테이너 박스에서 여전히 많이 죽고 있지요. 그러니까 뭐 따로 가스가 안 새더라도 컨테이너에 가다 놓으면 때가 되면 다 죽는다. 예, 그런 거고.
이 마케도니아가 비상 사태를 선포할 때는 우리들은 인권을 존중하지만 우리의 능력이 한계에 달했고 뭐 2차 대전 이후에 최악의 난민 사태인데 우리를 비롯한 뭐 헝가리나 아니면 아까 말했던 세르비아 같은 국가들이 어떻게 이걸 다 감당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맞게 되었는데요.
사실 마케도니아 말이 맞긴 하죠.
나도 그 말에 찬성. 우리나라 그러면 나도 막을자고 할 것 같은데.
네, 우리나라가 막는 건 좀 오반데 마케도니아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영광을 누렸던 게 알렉산더 대왕 때죠.
그렇죠.
처음이자 네. 마지막이잖아.
네. 그 이후로.
근데 요즘 난민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저는 오히려 이게 나중에 전쟁이 일어나면 이렇게 우크라이나에서 만약 전쟁이 일어나면 어쩌면 난민이 변수가 아닐까.
어떤 식으로요?
왜냐하면 난민들이 이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아, 총알바지나 용병으로?
그렇죠. 저는 총을 잡을 수 있는 남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용병해서 너희들 돈 주겠다 이러면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는 충분히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
돈 안 줘도 되겠어요? 아니, 여기 나라 주권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뭐 뭔가 이제 혜택을 주면
가능한 이야기죠.
예. 네.
실제로도 지금 그런 종족들
많아요. 네, 많고 그거는 너무나 많고요.
네.
아,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앙골라에서 보면은 앙골라 말을 한마디도 못하는 앙골라인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은 주로 용병 부대로 가는데 포로로 잡아온 애들, 고아들이죠.
네.
그 고아들을 앙골라 부대에서 키운 거예요.
아.
키워가지고 그걸 해놨는데 문제는 내전이 걔들이 한참 전쟁터에서 사람 목 따고 있을 때 내전이 종식돼 버려가지고 그 살인 기계들이 따로 배운 건 없이 할 수 네. 있는 게 없으니까 그걸 사간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블랙워터스라든가 기타 미국의 이제 전쟁을 파는 용병 기업들에서 맞아요. 사갔는데 그거 말고도 우리가 모르고 있는 잘은 모르고 있지만 꽤 많은 것 중에 하나가 그게 있죠. 중국의 산아 제한 정책이 있죠.
네.
그 둘 이상 나오면 사실 산아 제한 정책이라고 해서 그랬는데 둘을 낳으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질문할 때가 있어요.
숨기겠죠. 뭐.
벌금 내는 정도더라고요.
예, 벌금 내는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실제로 제가 예전에 만났던 중국애 같은 경우에는 자기 남동생이 있더라고요.
어.
어? 너희 하나만 낳을 수 있는 거 아니었어? 하니까 우리 아빠 잘 살아.
아, 맞아요.
잘 살면 둘째든 셋째든 낳을 수 있는 거예요.
한 아이당 한 12억 정도 벌금을 낸다고.
12억이요?
네.
우리나라 돈으로?
네.
네. 그러니까
좀
벌금만 좀 내는 정도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다.
아니 그거는 거의 뭐 죽으라는 거네 그냥.
그러니까 돈이 아주 많으면 나와봐.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콘돔 같은 게 보급이 안 됐을 수 있고 어쩌다 생길 수 있잖아요.
네.
낙태하기엔 돈이 많이 들고 자연유산을 하려고 시도를 했으나 끈질기게 뱃속에서 살아남아가지고 나오는 애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 애를 팔아요.
아, 팔아요?
네. 그래서 중국 가난한 농가에서 애를 많이 파는데 그중에서 가장 많이 팔려가는 거는 이제 뭐 신선한 장기가 있는 요걸로 해가지고 팔려나가는 케이스들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은 노동력으로 팔려나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집단 농장 중에서 등록되지 않은 종류의 집단 농장들이 있거든요. 그쪽으로도 팔려나가고 집단 농장에서 일정 이상 컸는데도 살아남아있는 건장한 남자아이들이 있다면 그다음에는 용병으로 교육받도록 팔려나가요. 그래서 용병부대 동양인들의 한 6, 7세 이상 되는 젊은 동양계가 있으면 아 중국의 어느 시골 마을에서 팔려와서 용병부대 들어왔구나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살면서 여러분들이 보실 일은 없을 거예요.
네.
전쟁터에 가시지 않는 한.
그렇다. 이거랑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정도 더 붙이고 싶은 거는 이 난민 문제와 관련된 나라들이 어떤 대응을 하냐라는 거를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헝가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르비아 국경 175km에 높이 4m짜리 장벽을 쌓고 있어요. 넘어오지 말라고. 그래서 앞으로 우린 안 맞겠다라는 얘기죠. 그 슬로바키아 같은 경우에는 이슬람교도 출신 난민에 대해서는 망명을 불허하겠다. 뭐 사실상 안 맞겠다는 얘기죠. 중동 사람들을.
사실 이 난민 문제가 요새 들어서 계속해서 우리 뉴스에 오르고 있잖아요.
네.
이거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첫째는 IS고 둘째는 그리스예요.
그렇죠.
방벽으로 막고 있던 게 그리스였고
네.
난민이 늘어나는 이유는 IS의 해적진인데
네.
IS가 안에서 그 분탕지를 치니까 넘어오는 사람들, 그 안에서 무너져서 넘어오는 사람들, 그 분탕지의 영향으로 내전이 일어나서 다시 또 지극끼리 싸워서 넘어오는 사람들, 그리고 그걸 그나마 막아주던 그리스가 완전히 아작이 났지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마케도니아까지 왜 우리한테까지 이러다가 독일이 가만히 보고 있다가 그래 그래 우리가 다 받을게 죽이지 좀 말아.
근데 독일이 나는 뭐 메르켈이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유럽의 강국으로서 포용하고 우리가 대인배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한편으로는 만약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이제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일어나고 이러면 뭔가 자기도 이제 포지션을 해야 되는데 그때 혹시 난민들을 방패막이 하지 않을까라는.
아니, 독일은 언제 또 전쟁을 치고.
그러니까 제 보기에는 이용할 수 있으면 하겠지만 이용은 사실 현실적으로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부 차원에서는. 뭐 뒤로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근데 어쨌든 정부 차원에서는 다소 힘들 것 같고 대신에 그런 건 있어요. 지금 메르켈이 난민을 받으면서 가장 우리가 대국적으로 난민 받았다 이러면서 대인배 놀이를 하면서 제일 쪼우고 있는 신경전으로 쪼우고 있는 건 올랑드죠.
그렇죠. 네.
영국도 해저 터널 막아가지고 이제 난민 못 들어오게 하고 뭐 이러면서 그 영국한테 메시지를 주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프랑스를 쪼우고 있는 게 더 크단 네. 말이지요.
최근에 그 올랑드와 메르켈이 만나서 난민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하나의 안을 만들어냈는데 독일이 1,500명 받겠다. 시리아 난민은 다 받고 그리고 그러니까 프랑스도 받아라 라고 해서 올랑드가 언급결에 6,750명을 수용하기로 결정을 해서
딜을 잘 쳤네.
네.
메르켈 장난 아니지.
이게
무서운 것 같아요.
예. 프랑스한테 난민을 최대한 떠넘기는 게 자기들이 좀 더 받더라도 프랑스를 이런 식으로 눌러놓는 게
맞아요.
예, 이득이거든요.
아, 네. 마지막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러시아가 이 난민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들은 속이 보여?
쟤네들은 이렇게 너무 보이는데 뭐라고 말을 못하겠어.
지금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있는 부분이 난민 문제를 유엔 안보리 의제로 가지고 오자라고 하면서 나는 언제든지 유럽 연합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SOS는 언제든지 쳐라. 내가 하겠다.
어떡할 거야?
야, 우리 시베리아 넓어. 시베리아까지 와. 아프리카 사람은 시베리아에 붙여.
아니 되게 보이는데 뻔한 게 보이는데도.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와 접경을 맞대고 있는 우크라이나 동부 접경지대에는 9만 명이 그러니까. 배치되었다라는 아까 서머리 뉴스를 전해드렸지요.
네.
총알은 많고 총알바지는 더 필요하다. 러시아는 언제라도 난민 여러분을 도울 준비가 돼 있다.
네. 러시아로 오세요라고 적극 어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